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멕시코 수도 멕시코 시티 인근에서 어제 오후 규모 7.1의 지진이 발생해 지금까지 적어도 217명이 숨졌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무너진 건물 잔해 밑에 갇혀 있어 사망자는 계속 늘어날 전망입니다. 멕시코 민방위 당국은 한때 사망자를 248명으로 발표했습니다. 사망자는 멕시코 시티에서 가장 많은 86명이 발생했고 인근 모렐로스와 푸에블라, 멕시코, 게레로주에서도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에니케 페냐 니에토 멕시코 대통령은 현재 최우선 과제는 잔해 더미에서 생존자를 구출하고 부상자를 치료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지진은 지난 7일 멕시코 역사상 가장 강력한 규모 8.1의 지진으로 100여 명이 사망한 지 두 주가 채 안 돼 발생했습니다. 초강력 허리케인 마리아가 어제 미국령 버진 아일랜드를 강타한 데 이어 오늘 푸에트르코 리코에 상륙했습니다. 미국 국립 허리케인 센터는 마리아가 두 번째로 높은 4등급 허리케인으로 시속 250km의 최대 풍속을 내고 있다며 강풍과 폭우로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립 허리케인 센터는 오늘 푸에르토리코에 이어 내일은 카리브해 국가인 도미니카 공화국이 마리아의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리카르도 로셀로 푸에르토리코 주지사는 대규모 피해가 예상돼 500개의 대피소를 설치했고 이곳에 1만 명이 피신해 있다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푸에르토리코와 버진 아일랜드의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국토안보부와 연방재난관리청의 구호활동을 지시했습니다. 한편 미 동북부 대서양을 따라 북상하고 있는 허리케인 호세는 어제 1등급에서 열대성 폭풍으로 세력이 약화됐습니다. 미국의 짐 매티스 국방장관은 북한 문제의 외교적 해법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매티스 장관은 어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유엔 총회 연설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미국은 국제적 절차를 통해 북한 상황을 다루고 있으며 계속 그렇게 할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이어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그런 노력을 이끌고 있으며 우리는 외교적 수단을 통해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북한을 완전히 파괴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엄청난 힘과 인내심을 갖고 있지만 미국과 동맹을 방어해야 한다면 북한을 완전히 파괴하는 것 외에는 다른 선택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영국 경찰은 지난주 런던에서 발생한 지하철 폭발 테러와 관련해 오늘 용의자 2명을 추가로 체포했습니다. 이들은 48살과 30살 남성으로 영국 웨일즈 지방의 뉴포트에서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지금까지 런던 지하철 테러와 관련해 5명을 체포했지만 이들의 구체적인 혐의는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런던에서는 지난 15일 파센스 그린 지하철역에 정차해 있던 열차에서 아침 출근 시간에 폭발이 일어나 적어도 30명이 다쳤습니다. 순위파 무장단체 IS가 이번 공격을 자행했다고 주장했지만 앰버러드 영국 내무장관은 이 같은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불법 체류 청소년 추방 방침에 반대하는 집회에 참석한 미 연방 하원 의원들과 뉴욕시 의회 의장이 경찰에 체포됐다 풀려났습니다. 멜리사 마크 비베리토 뉴욕시 의회 의장은 어제 뉴욕에서 열린 시위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이 장악한 의회에 다카 수혜자들과 가족들을 보호하길 기대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의회 의장 외에 민주당 소속 연방 하원 의원, 라울 그리잘바 의원, 에드리아노 에스바얏 의원, 루이즈 구티에레스 의원이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앞서 맨하탄 5번가를 점거한 시위대가 떠날 것을 거부하면 난동죄로 체포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미국이 호주와의 난민 상호 교환 협정에 따라 난민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멜컴 턴블 호주 총리는 오늘 텔레비전 인터뷰를 통해 파푸아뉴기니와 나우루 공화국 내 호주 난민 시설에 수용 중인 50여 명이 몇 주 뒤 미국으로 향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을 포함해 현재 호주가 운영하는 난민 시설에 있는 1,250명의 난민이 미국에 재정착하게 됩니다. 미국과 호주는 바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 임기 말 체결한 협정을 통해 미국이 호주로부터 1,250명의 난민을 받아들이고 호주는 미국으로부터 30명의 난민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VOA 세계 뉴스의 조은정이었습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7년 9월 20일 수요일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합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유엔 총회 연설에서 북한 정권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멈추라고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The United States has great strength and patience. But if it is forced to defend,
유엔 총회에 참석한 세계 여러 나라 지도자들도 북한의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 행위를 규탄했습니다. 북한의 리용호 외무상은 올해 연설에서 핵실험 등 각종 도발에 대한 변론과 함께 미국 비난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북한에 대한 제재 국면 속에서 한국 정부가 대북 인도적 지원을 추진하기로 한 데 대해 국제사회에서는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2도에서 15도, 낮 최고는 19도에서 27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1 내지 2.5m, 서해에서는 0.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엔 총회 연설에서 북한을 완전히 파멸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북한 정권을 핵무기와 미사일로 무장한 범죄 정권이라고 비난하며 국제사회가 북한 정권의 적대적인 행태를 멈추도록 공조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19일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북한 정권의 핵미사일 개발을 멈추라고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The United States has great strength and patience. But if it is forced to defend itself or its allies, we will have no choice but to totally destroy North Korea.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엄청난 힘과 인내심을 갖고 있지만 미국과 동맹을 방어해야 한다면 북한을 완전히 파괴시키는 것 외에 다른 선택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핵미사일 개발에 몰두하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로켓맨이라고 부르면서 그가 자신과 자기 정권을 위해 자살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Rocketman is on a suicide mission for himself and for his regime.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미국은 북한을 공격할 준비가 돼 있고 기꺼이 할 수 있지만 이런 방법이 필요하게 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것이 바로 유엔이 지향하는 바이고 유엔의 목적이라며 유엔이 어떻게 하는지 지켜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비핵화만이 유일하게 용납될 수 있는 미래라는 것을 깨달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유엔 안보리가 15대 0의 만장일치로 새 대북 제재 결의안을 잇따라 채택한 것을 지적하며 중국과 러시아 모든 이사국이 제재 결의에 동참한 데 대해 감사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대북 제재 압박과 관련해 우리가 훨씬 더 해야만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But we must do much more. It is time for all nations to work together to isolate the Kim regime.
모든 나라가 함께 북한의 김씨 정권이 적대적인 행태를 멈추도록 고립시키는 데 협력해야 할 시기란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북한 정권의 인권유린 행태를 자세히 나열하며 북한의 타락한 정권보다 다른 나라들과 자국민의 안녕을 더 무시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나라는 없다고 비난했습니다.
No one has shown more contempt for other nations and for the well-being of their own people.
또 북한 정권은 수백만 명의 북한 주민이 아사한 것과 셀 수 없이 많은 이들이 구금과 고문, 살해, 압제를 당한 데 대해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 대학생 오토 원비어 씨가 혼수 상태로 북한에서 들어온 지 며칠 만에 사망한 것과 김정은의 이복형 김정남이 말레이시아 국제공항에서 신경작용제로 독살된 사건, 또 13살의 일본 소녀 요코다 메쿠미가 일본 해변에서 북한에 납치돼 북한 간첩들을 위한 언어 강사가 된 사례들을 나열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무모한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추구는 상상할 수 없는 많은 생명을 앗아갈 수 있기 때문에 전 세계를 위협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일부 나라들이 이런 정권과 교육할 뿐 아니라 북한에 무기를 공급하고 재정을 지원해 세계를 핵 문제로 미터롭게 하는 현실을 지적하면서 이는 붕괴할 일이라고 규탄했습니다.
It is an outrage that some nations would not only trade with such a regime.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불량 정권들은 테러 분자들을 지원할 뿐 아니라 인류의 파괴적인 무기들로 다른 나라들을 위협한다며 북한을 포함해 이란, 베네수엘라 등 여러 정권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40여 분에 달하는 연설에서 모든 나라가 주권과 국민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듯이 미국도 미국 우선주의를 계속 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미국의 군사력은 곧 어느 때보다 가장 강력해질 것이며 미국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인들의 삶의 방식도 강요하지 않을 것이라며 거듭 주권국가와 유엔의 책임과 의무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건입니다.
헤더 노어트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북한 문제를 풀기 위한 조치로 모든 옵션이 테이블 위에 있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북한으로 들어가는 자금이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에 전용된다며 각국의 북한 노동자들의 추방을 촉구하는 것도 외교 노력의 일부라고 말했습니다. 백성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은 북한 핵 문제에 대응해 모든 옵션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헤더 노어트 국무부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노어트 대변인은 19일 폭스뉴스의 한 프로그램에 출연해 군사 옵션이 테이블 위에 있다는 짐 매티스 국방장관의 발언에 대한 질문에 모든 옵션을 테이블 위에 갖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외교는 언제나 선호하는 접근법이라며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이를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중국이 그런 접근법에서 매우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면서 중국과 러시아 모두 북한의 자금을 옥죄는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를 최근 두 차례 연속 지지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는 북한으로 들어가는 자금이 결국 불법적인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전용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노어트 대변인은 각국에 있는 북한인들 규모를 줄이기 위해 북한의 해외 노동자를 쫓아내도록 다른 나라에 요청하는 것도 미 정부 전략의 일부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북한의 자금을 말리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며 미국이 선호하는 접근법인 외교 노력을 기울이는 중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노어트 대변인은 미국이 중국과 협조하고 있고 중국에 북한 문제와 관련해 더 많은 일을 해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며 중국도 북한의 위협을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최근 미국 정부 핵심 당국자들이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접근법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외교적 노력은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 공조에 맞춰져 있고 북한에 대한 군사 대응 가능성도 열려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은경 기자와 함께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 안보 핵심 당국자들이 일제히 미국의 대북 접근법을 언급했는데요. 이 상당히 이례적인 것 아닌가요?
네, 핵심 안보 라인이 총출동했다고 봐도 될 만큼 백악관, 국무부, 국방부 고위 당국자들이 동시에 나섰습니다.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 H.R. 맥메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방송에 출연해서 미국의 대북 정책 방향을 조목조목 제시했습니다.
당국자들 발언이 작심한 듯 하나로 모아진다는 게 무엇보다도 눈에 띄는데요.
네, 맞습니다. 하나같이 군사 옵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선 틸러슨 국무장관은 17일 C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북핵 해법을 자세히 소개하면서 만일 외교적 노력이 실패하면 군사적 옵션 하나만 남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런 노력은 매우 강력하고 단호한 군사적 옵션에 의해 뒷받침될 것이며 그러나 동시에 미국은 평화적 해법을 추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헤일리 대사와 맥메스터 보좌관도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하지 않았나요?
네, 헤일리 대사는 CNN 방송에 출연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미국은 책임감을 갖고 먼저 북한의 관심을 끌기 위해 모든 외교적 노력을 동원했다. 만약 이런 노력이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이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이 무모한 행동을 계속하면 북한이 파괴될 것이라고도 말을 했습니다. 국방장관의 몫이라면 결국 군사 옵션을 뜻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맥메스터 보좌관은 폭스뉴스와 ABC 방송에 제재와 외교 필요하다면 군사적 옵션을 준비하는 데 있어 우리는 정말 큰 시급성을 갖고 움직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앞서 얘기한 대로 다들 군사적 옵션 얘기를 빼놓지 않았군요.
네, 맞습니다. 그 점이 가장 눈에 띄는데요. 당국자들의 말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외교적 노력을 끝까지 시도하겠지만 안 되면 군사적 옵션 외에는 방법이 없다 이런 거죠.
네. 일각에서는 미국의 대북 정책에 있어 각 당국자들이 혼선을 빚고 있다는 비판도 있었는데요.
네, 사실 지난 몇 개월간 북한에 대한 미국 정부의 입장은 일관됐습니다. 기본적으로 국제사회와 함께 제재 등을 통한 북한에 대한 최대 압박을 가하는 데 초점을 맞추면서 군사적 옵션이 이를 뒷받침한다는 게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기조였습니다. 동시에 대화의 가능성도 열어뒀었습니다. 이건 제재와 압박을 통해서 북한이 대화 테이블로 나올 수 있게 한다는 일종의 목표를 설명한 건데요. 그런데 이런 종합적인 내용들이 제각각 보도되면서 별개의 것으로 나뉘어 전해지는 경우가 있었고요. 당국자들도 각자의 역할과 위치에 맞게 이중 특정 부분을 강조하다 보니까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고 알려지게 됐었습니다.
네. 또 미국 정부의 외교적 노력을 놓고도 해석에 약간의 오해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미국 정부 당국자들은 북한과 관련한 정책을 설명할 때 diplomatic efforts, 즉 외교적 노력이라는 표현을 자주 써왔는데요. 물론 그 대상에 북한이 아예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북한과의 외교가 아닌 다른 나라들과의 외교, 그러니까 외교적 공조를 뜻하는 겁니다. 이를테면 북한을 외교적으로 고립시키기 위해서 중국의 협조를 구하고 또 북한과 가까운 나라들의 교류와 협력 중단을 요청하는 등의 행위를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외교적 노력에 대한 해석 차이 때문에 미국 정부의 대북 정책이 혼선을 빚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던 건 아닌가요?
어느 정도는 그렇습니다. 실제로 외교적 노력이라는 말이 언급될 때마다 일부 언론에서는 미국이 북한과의 대화를 추진한다라고 잘못 보도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이거는 굉장히 잘못된 해석입니다. 실제로는 미국 정부가 국제사회와 북한을 고립시키는 노력을 하고 여기에는 군사적 옵션도 뒷받침이 될 것이라는 그 다소 강경한 입장이 일관되게 나왔던 거죠. 따라서 단순하게 표현을 하자면 외교적 노력이 곧 대북 압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말 그대로 현 시점에서는 북한을 압박하는 외교적 노력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면 되겠군요.
네, 맞습니다. 현재 미국 정부는 사실상 모든 당국자들이 총동원돼서 북한과 연관된 나라들을 다니면서 교류를 끊을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최근 일부 나라들이 자국 주재 북한 대사를 쫓아낸다거나 북한과의 교역 중단 등을 선언한 건 미국 정부의 이런 노력과 관계가 있고요. 동시에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 등 군 당국자들은 서울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은 채 북한에 할 수 있는 군사적 대응 방안이 있다고 말하는 등 이 군사 행동 가능성도 계속해서 열어두고 있습니다. 종합하면 외교 노력을 우선순위에 두지만 여기엔 늘 군사적 옵션이 뒷받침된다. 이게 미국 정부가 북한과 전 세계에 보내는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이 특히 중국에 그런 메시지를 보내고 싶어 할 것 같은데요. 이 북한의 최대 교역국이자 혈맹인 중국, 지금 어떤 입장입니까?
네, 중국은 여전히 평화적인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이 북한에 취한 최근의 조치를 지난해와 비교해 보면 중국도 북한에 대한 압박에 동참하고 있는 것을 어느 정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네, 어떤 조치들이 있었죠?
네, 지난해 중국은 이 유엔 안보리 결의가 북한산 석탄을 수입하지 못하도록 했지만 민생 목적은 허용한다는 예외 조항을 이용해서 사실상 역대 가장 많은 양을 사들였습니다. 또 지난해 두 건의 결의 채택에도 미중 간 협상에 상당한 시일이 걸렸었고요. 그런데 올해는 북한산 석탄을 포함해서 철광석과 수산물, 섬유 등 북한의 5대 수출품을 금지하는 데 중국이 동의를 했습니다. 결의 채택도 굉장히 짧은 시간에 이루어졌고요. 또 비록 뭐 완전한 차단까지는 아니지만 중국이 늘 꺼려왔던 원유 등에 대한 공급 제한 조치도 중국의 동의하에 새 제재 결의에 포함될 수가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북한에 대한 중국의 입장이 조금씩 변화하는 게 아니냐 이런 조심스러운 해석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은경 기자와 함께 미국 정부의 대북 정책 방향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 지도자들이 유엔 총회에서 한 목소리로 북한의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 행위를 규탄했습니다. 북한을 비난하는 나라는 지난해보다 크게 늘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에 대한 비판은 첫 번째 연설에서부터 나왔습니다.
Os recentes testes nucleares e missilísticos na Península Coreana
관례상 매년 총회의 첫 연설을 맡는 브라질의 미셰우 테메르 대통령은 19일 최근 한반도에서의 핵과 미사일 시험은 우리 누구 중 누구도 무관심할 수 없는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브라질은 이러한 행동을 최고로 격렬하게 비난한다면서 결과를 상상할 수조차 없는 이번 상황에 대해 평화적인 해법을 찾는 게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총회 일반 토의 첫날인 이날은 브라질과 미국 등 모두 34개 나라 대통령이 직접 연설에 나섰습니다. 이런 가운데 상당수 나라 정상들이 연설을 통해 북한의 핵실험 등 도발을 비난하고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지난해 총회와 비교할 때 크게 증가한 것으로 단순히 북한의 적대적인 나라뿐 아니라 그동안 북한의 우호국이라고 여겨졌던 나라들까지 비난 행렬에 동참했습니다. 무함마드 부하리 나이지리아 대통령은 북핵 위기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모든 압박과 외교적 노력을 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The most pressing threat to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today is the accelerated nuclear weapons development program by North Korea.
부하리 대통령은 오늘날 국제 평화와 안보에 있어 가장 큰 위협은 북한의 가속화된 핵무기 프로그램이라며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 이후 지금까지 핵전쟁의 위협에 이처럼 가까웠던 적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안드레이 키스카 슬로바키아 대통령 역시 북한이 핵무기로 세계를 공개적으로 위협하고 있다면서 이번 문제가 오늘날 국제 평화와 안보에 있어 최악의 위협 중 하나라고 강조했습니다.
Today we face one of the worst threats to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그러면서 이 같은 인류에 대한 무례함은 용납되지 않으며 이 때문에 북한 정권이 대량 살상무기 개발을 중단하고 대화의 길로 돌아올 것과 한반도에서 평화를 구축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또 안드레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은 최근 핵실험을 비롯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이 국제법과 안보리 결의에 대한 노골적인 위반이라고 지적했으며 프랑스와 스위스, 기니 정상 등도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일반 토의 첫날부터 북한에 대한 비난이 터져나옴에 따라 남은 기간 이 같은 분위기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자국 상공위로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지나간 일본과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이탈리아, 안보리 상임이사국 영국 등이 다음 날인 20일 북한에 대한 비난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전 세계 정상들과 별도로 이날 일반 토의 개막 연설을 한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도 북한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Millions of people live under a shadow of dread cast by the provocative nuclear and missile tests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북한의 도발적인 핵과 미사일 실험에 시달리면서 두려움의 그늘 아래 살고 있다는 겁니다.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이러한 실험이 북한 내 굶주림과 인권 침해를 겪고 있는 사람들의 곤경을 완화시키는 데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서 이러한 실험을 명백히 비난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과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안보리 결의를 철저히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미국과 호주가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공동 대처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미국은 미 본토와 동맹을 방어하기 위해 모든 군사 옵션을 동원할 준비가 돼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김영남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리 해리스 미 태평양 사령관과 마리스 페인 호주 국방부 장관이 북한 핵 미사일 위협과 이에 대한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고 태평양 사령부가 밝혔습니다. 일리시아 루카식 태평양 사령부 대변인은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두 사람이 이날 하와이 호놀룰루 스미스 해군기지에서 만나 북한 탄도미사일과 핵무기 프로그램이 가하는 위협, 미사일 방어망, 그리고 김정은 정권의 책임을 묻기 위한 국제사회 협력의 중요성에 대해 대화를 나눴다고 전했습니다. 해리스 사령관은 호주의 멜컴 텀블 총리와 줄리 비숍 외무장관, 페인 장관이 공동으로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규탄 성명을 발표하고 북한 핵무기 프로그램을 종식시키기 위해 국제사회의 압박 강화를 촉구한 것을 환영했습니다. 또 태평양 사령부의 통합군은 필요할 경우 오늘 밤이라도 싸울 태세를 갖추고 있다며 미국 본토와 호주 등 동맹국 방어를 위해 모든 군사 옵션을 동원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해리스 사령관은 미국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일어나는 전통적, 비전통적 안보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또 미국과 호주 양국이 20세기 각종 폭정과 탄압에 함께 맞서 싸웠으며 전 세계는 21세기에도 양국이 과거와 같은 역할을 해주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번 주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에 참석한 줄리 비숍 외무장관은 북한 위협을 해소하기 위해선 가장 강력한 압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호주 언론에 따르면 비숍 장관은 북한이 계속해서 국제사회의 위협이 되지 않도록 모든 나라가 가장 강력한 정치적, 외교적, 경제적 압박을 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최근 통과된 유엔 안보리 제재가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면 호주 정부가 더욱 강력한 안보리 제재를 지지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최근 통과된 제재가 성실히 이행된다면 북한에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행동을 바꾸게 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습니다. 비숍 장관은 과거 국제사회의 압박을 통해 북한의 행동 변화를 이끌어낸 전례가 있다며 앞으로도 이러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영남입니다.
유엔 총회의 하이라이트로 불리는 일반 토의가 본격 막을 올린 가운데 리용호 북한 외무상도 공식 행보를 앞두고 있습니다. 전례 없이 강경해진 국제사회 압박에 어떤 입장을 취할지 주목됩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용호 북한 외무상의 지난해 유엔 총회 연설은 미국에 대한 적대감을 드러내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우리를 또다시 위협한 데 대하여 우리는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며 미국은 그 대가를 상상도 할 수 없이 톡톡히 치르게 될 것입니다.
당시 국제사회는 북한의 핵실험과 수십 발의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로 인해 제재를 본격화하고 있던 상황. 이 때문에 리 외무상은 유엔 안보리가 미국의 강권을 감싸는 역할을 하고 있고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 역시 법적 근거가 없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지난해보다 상황이 더 악화됐습니다. 수위가 높아진 제재 결의 3건이 추가로 채택됐을 뿐 아니라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 수위도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특히 최근엔 해외 주재 북한 대사 추방 등 각국의 실질적인 조치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리 외무상은 올해 연설에서 핵실험 등 각종 도발에 대한 변론과 함께 대북 압박 캠페인을 펼치고 있는 미국에 대한 적대감을 드러내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무엇보다 미국이 북한을 위협하고 있다는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하면서 미국과 한국의 연합군사훈련과 미국 전략자산무기의 한반도 전개 문제 등을 지적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리 외무상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자 북한의 동맹인 중국과 러시아에 어떤 입장을 취할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과 가까운 관계를 유지해왔음에도 최근 초강경 조치를 담은 대북제재결의 2371호와 2375호에 반대하거나 시간을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리 외무상의 행보는 회의장 밖에서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리 외무상은 20일 미국 뉴욕에 도착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연설이 예정된 22일을 전후해 안토니우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을 면담하고 또 개발도상국 연합체인 G77 연례 장관회의 개회식에도 참석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곳에서도 북한의 입장을 적극 대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리 외무상은 뉴욕 방문 기간 중 각국 외무장관 등과 양자회담을 시도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유엔 총회 기간에는 양자 혹은 다자 형식으로 정상회담이나 외무장관 회담 등이 개최됩니다. 실제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역시 18일 이스라엘과 프랑스, 남미 국가 정상들과 만났으며 오는 21일에는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또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 역시 18일 15개 나라 외무장관들과 회동했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북한에 대한 비난 여론이 높아진 현 시점에서 리 외무상과 회담을 할 외무장관이 거의 없을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일부 언론 등이 전하고 있는 틸러슨 국무장관이나 한국의 강경화 외무장관과의 회동 가능성도 현재는 낮은 것으로 보입니다. 미 국무부는 18일 총회 기간 중 미북 당국자들이 별도로 만날 계획이 있느냐는 BOA의 질문에 밝힐 만한 회동은 없다고 답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상원을 통과한 국방수권법안에 북한의 공격에 대비해 미 본토의 미사일 방어망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수정한 형태로 제시됐던 대북 제재 내용은 제외됐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상원이 18일 통과시킨 2018 국방수권법안에 미 본토의 미사일 방어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약 7천억 달러 규모의 국방 예산 중 85억 달러가 미 국방부 산하 미사일 방어국에 배정됐습니다. 북한 등의 위협에 대응해 미 본토와 해외의 미사일 방어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정부가 요청한 것보다 6억 달러 많은 액수입니다. 알래스카주 출신의 공화당 소속 댄 설리번 상원의원이 앞서 발의한 2017 미국 미사일 방어 증진법의 내용도 대거 포함됐습니다. 법안은 미 본토에 요격 미사일 28대를 추가 배치하도록 했습니다. 올해 말까지 지상 요격기 44대가 갖춰지는데 여기에 28대를 더 추가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중 20대는 알래스카주 포트 그릴리 기지에 배치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미 전역의 요격기를 총 104개까지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했습니다. 법안은 또 궤도를 돌며 북한 등 적국이 쏘는 탄도미사일의 발사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위성 센서를 배치하는 방안을 포함했습니다. 이런 우주 기반 센서의 개발에 2,750만 달러가 책정된 것입니다. 국방수권 법안에 미사일 방어 체계 강화 내용 포함을 주도한 댄 설리번 의원은 성명을 내고 북한이 미국 도시들을 핵미사일로 공격하는 것은 시간 문제라며 법안을 통해 미국이 불안정하고 예측 불가능한 북한의 독재자로부터 국토를 지킬 것이라는 점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법안에는 국방부가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는 전략을 설명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이 내용을 발의한 민주당의 조 도넬리 의원은 북한의 안보 위협은 실질적이고 증가하고 있다며 따라서 북한에 대응하는 종합적인 전략을 행정부에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일부 의원들이 추진했던 대북 제재 법안은 모두 제외됐습니다. 코리 가드너 상원 외교위 동아태소 위원장이 발의한 북한과의 무역을 완전히 중단하는 금수 조치, 민주당의 크리스 벤 홀런 의원이 발의한 북한의 미 금융망 접근을 차단하는 내용이 모두 빠졌습니다. 대북 제재 외에도 잠수함 핵 미사일을 아시아 지역에 재배치하는 내용도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상원이 통과한 법안은 하원과 조율을 거쳐 다시 하원에서 표결에 붙여집니다. 국방수권법은 예산을 쓸 수 있는 권한을 준 법으로 의회는 이후 세출 법안을 제정해 예산을 확정합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국 의회가 북한에 대한 전방위 압박에 나서고 있습니다. 북한의 돈줄을 끊는 법안들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상원 외교위 동아태 소위원장은 21개국의 서한을 보내 북한과 외교 경제 관계를 단절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리 가드너 상원 외교위 동아태 소위원장이 북한을 외교적으로 고립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가드너 위원장은 18일 중국, 러시아 등 21개 나라의 미국 주재 대사관에 서한을 보내 북한과 외교, 경제 관계를 끊을 것을 촉구했습니다. 서한은 북한과 모든 공식적인 외교, 경제 관계를 즉각 중단하고 북한에 있는 외교 공관을 즉각 폐쇄할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평화적인 비핵화 약속을 하기 전까지는 외교적, 경제적으로 고립시켜야 하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가드너 소위원장은 국제법을 계속해서 어기는 정권과 외교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범죄 행위를 보상하는 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해당 국가들의 양자관계를 끊는 동시에 북한을 유엔에서 퇴출하는 방안도 지지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회원국이 헌장 원칙을 지속적으로 위반할 경우 안보리 권고에 따라 퇴출할 수 있도록 규정한 유엔 헌장 6조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가드너 위원장은 지구상 어떤 나라보다도 북한이 이러한 불명예를 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서한은 중국, 브라질, 영국, 불가리아, 캄보디아, 쿠바, 체코, 이집트, 독일, 인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몽골,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폴란드, 루마니아, 러시아, 스웨덴, 그리고 베트남에 발송됐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한국 정부가 북한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에 따른 대북 제재 국면 속에서 800만 달러 상당의 대북 인도적 지원을 추진하기로 한 데 대해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북 지원을 담당하는 국제기구는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지원 시기와 효과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매주 깊이 있는 보도로 한반도 관련 주요 현안들을 살펴보는 심층 취재 김현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유엔은 국제기구를 통해 북한에 800만 달러를 지원할 뜻을 밝힌 한국 정부 계획에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세계식량계획 WFP 대변인실은 18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한국 정부가 세계식량계획과 다른 국제기구의 대북인도주의 사업에 지원을 검토하고 있는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올해 2월부터 자금 부족으로 타가소 영유아와 임산부, 수유모에 대한 식량 지원을 표준 배급량의 66% 수준으로 축소할 수밖에 없었고 5월부터 7월까지 유치원 어린이 19만 명에 대한 식량 지원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고 호소했습니다. 유엔아동기금 유니세프도 19일 VOA에 유엔의 대북 제재는 북한의 무고한 어린이들에게 고통이 가중되지 않도록 특별한 조치를 마련할 것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며 현재 많은 북한 어린이들이 영양실조와 설사 등 질병으로 큰 고통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So the UN sanctions against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expressly
유니세프는 그러나 지원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의 계획에 대해 언급하지 않겠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다만 어른들의 결정으로 인해 어린이들이 고통받거나 목숨을 잃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한국통일부는 이번 지원이 유엔아동기금 유니세프와 세계식량계획 WFP 등 유엔 산하 국제기구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며 오는 21일 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서 지원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발표는 북한이 6차 핵실험을 실시한 지 12일 만에 유엔안보리가 새 대북제재 결의를 채택한 지 이틀 만에 나왔습니다. 미 국무부는 지난 14일 이에 대한 BOA의 논평 요청에 한국 정부에 문의하라며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국무부 산하 대외원조기관인 국제개발처도 18일 BOA에 보낸 이메일에서 미국은 북한 주민들의 안녕에 매우 깊이 우려하고 있다는 원론적 반응만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의 대북 지원 계획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한국 정부에 문의하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니컬러스 에버스타트 미국 기업연구소 선임연구원은 18일 VOA에 북한이 처벌받아야 할 시기에 동맹의 분열을 조장하는 듯한 메시지를 주는 것을 가장 큰 문제로 꼽았습니다.
I think there are a number of problems.
실제로 스가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이를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력을 훼손하는 행위로 비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특히 대북지원계획을 발표한 시기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미 국방부 산하 국방연구원의 오공단 선임 아시아연구원은 북한 주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것은 알지만 이번 결정은 진정한 지원이기보다 북한을 달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미터프체 대학의 이성윤 교수 역시 원론적으로는 대북 인도주의 지원에 동의하지만 발표한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단 정치적으로 볼 때 북한의 연속되는 도발 직후에 그런 대북 지원 발언을 한 것은 상당히 좀 외교적인 측면에서 적절치 않은 그런 반응이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유엔이라는 지원 창구를 문제 삼았습니다. 동북아시아 전문가인 고든창 변호사는 북한 정권과 지나치게 가까운 사이인 유엔을 통한 지원은 김 씨 일가를 더욱 강력하게 만들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Aid is not a good idea when it is distributed through the regime because that only tends to bolster the Kim family.
외부인이 현지에서 식량 분배와 섭취 과정을 확인하지 않은 이상 대북 지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레리닉 씨 연구원은 세계식량계획이 북한에 지원한 식량 가운데 적어도 30%는 군대나 엘리트 계층에 전용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 현지 취재원을 통해 북한 소식을 외부에 전하는 아시아프레스의 이시마루지로 북한 취재팀장은 19일 BOA에 실제로 유엔이 지원하는 의약품이 장마당에서 팔리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약품은 많이 시장에 나가요, 약품들이.
반면 일부 전문가들은 한국 정부의 대북 지원 계획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미국 서부 남캘리포니아대학 한국학연구소의 데이비드 강 소장은 북한 주민들은 정권의 가장 직접적인 희생자라며 가능한 한 많은 도움을 줘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존 페퍼 외교정책 포커스 소장은 인도적 지원을 정치 사안과 분리한 것은 오래 지속되어온 원칙이라며 유엔기구들은 북한에서 가장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대북 경제 제재는 취약계층에 피해를 주려는 의도는 없다며 한국 정부의 이번 결정은 옳은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립 샌디에고 대학의 스테판 해거드 교수도 인도주의와 전략적 사안을 연계해선 안 된다며 비슷한 시각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WFP와 유엔기구들은 명확한 인도주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으며 대체적으로 적절한 감시 아래 지원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한국 정부의 지원 계획 금액이 많진 않지만 선의의 표시로 한국뿐 아니라 국제사회와의 폭넓은 협력으로 이어질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가톨릭 대학의 앤드류 여 교수도 한국 정부가 800만 달러라는 적은 금액의 인도주의 지원을 통해 대북 관여의 문이 완전히 닫히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The timing looks bad because of the nuclear test, the missile test, but honestly, $8 million is really a token amount. And if for me, I always thought that South Korea, we already know that
문재인 정부는 북한에 상당히 강경한 입장을 취하면서 제재를 가하고 있으며 추가 안보 조치와 관련해서도 미국과 조율하고 있는 만큼 이런 종류의 대북 인도적 지원이 유화책으로 해석돼서는 안 된다는 설명입니다. 한편 제임스 켈리 전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결론을 내리기에 충분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다며 판단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윤선 스팀슨 센터 선임연구원은 한국 정부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지 미국 정부와 긴밀한 조정 아래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김현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 문제 처리 능력에 대한 미국인들의 평가가 당적에 따라 큰 차이를 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화당은 압도적 신뢰를, 민주당원들은 대부분 불신을 나타냈습니다. 김영남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공영라디오 NPR과 여론조사기관 입소스가 공동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미국인 51%는 북한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 트럼프 대통령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신뢰할 수 있다는 대답은 전체의 44%로 집계됐습니다. 18일 공개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 참여자의 정치 성향에 따라 의견이 크게 엇갈렸습니다. 민주당 성향의 조사 참가자 중 77%가 트럼프 대통령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밝힌 반면 공화당 성향의 조사자 81%는 신뢰한다고 답했습니다. 무당파 지지자의 경우는 신뢰하지 않는 사람의 비율이 42%로 신뢰한다는 비율 40%보다 소폭 높게 집계됐습니다. 입소스의 크리스 잭슨 부회장은 이번 조사에서 나타난 당파적 인식 차이가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 조사에서 나타나는 결과와 거의 일치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 문제 대응과 관련해 잘 모르겠다고 답한 비율은 전체 설문 참여자의 5%이며 무당파 지지자의 9%가 답변을 보류했습니다. 한편 미국인 대다수가 미국이 동아시아 동맹국들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약 75%의 미국인이 동의한다고 답했으며 이는 조사 참가자의 정치 성향과 큰 관계가 없었습니다. 조사 결과 미국인의 약 60%는 북한의 진전된 미사일 기술과 능력에 대해 인지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미국인 40%는 지도상에서 북한을 정확하게 지목하지 못했습니다. NPR에 따르면 조사 참가자 중 57%만이 지도상 북한의 위치를 정확히 알았습니다. 오답으로는 몽골을 지목한 사람이 전체의 6%로 가장 많았고 중국과 파푸아뉴기니가 뒤를 이었습니다. 이번 조사는 북한이 9월 15일 동해상에 미사일을 발사하기 전인 11일부터 12일까지 이틀간 진행됐으며 미국인 1,005명이 참여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남입니다.
다음 달 덴마크에서 열리는 대북 사업 관련 회의에 북한 관리 4명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각국 적십자 관계자들이 참석해 보건과 식수 등 각종 대북 지원 현안을 협의할 예정인데 남북 민간 당국 간 접촉 여부가 주목됩니다.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적십자사가 다음 달 3일부터 이틀 일정으로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북한 조선적십자회 관계자들과 대북 지원 사업을 논의합니다. 덴마크 적십자사 대변인실은 15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이번 회의에 북한의 조선적십자회 관계자 3명과 현지 국제적십자사 관계자 1명 등 4명의 북한 대표들이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한국의 대한적십자사를 비롯해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영국, 이탈리아, 독일, 덴마크 등 9개국 적십자사와 국제적십자위원회 ICRC 관계자 등이 참석합니다.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에 따른 긴장 국면 속에서 남북한 민간 당국 간의 접촉이 이뤄지는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각국 대표들은 조선적십자회와 벌였던 협력사업 성과와 문제점, 해결책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올해는 한국, 호주, 영국, 캐나다, 중국,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이란, 이탈리아, 노르웨이, 스페인, 스웨덴, 터키 등 15개국이 적십자사를 통한 대북 지원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국제적십자사는 매년 북한 협력 증진을 위한 협력 합의 전략 회의를 개최해왔습니다. 지난 2013년에는 중국 베이징에서 호주 적십자사를 비롯해 9개 나라 적십자사와 북한 조선적십자회 관리 4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듬해 회의는 6월 영국에서 이틀 동안 개최됐으며 호주 적십자사를 비롯해 중국과 덴마크, 핀란드, 독일, 이란, 노르웨이, 스웨덴 적십자사 관계자가 참석했습니다. 국제적십자사는 올해 대북사업 예산으로 미화 600만 달러를 책정하고 보건과 식수위생, 재난관리 분야에서 지원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한국 내 한반도 관련 소식을 정리해드리는 서울은 오늘입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세계 시민상을 받았습니다. 청와대는 북한의 완전한 파멸을 경고한 트럼프 대통령의 유엔 연설은 기존의 최대 압박 기조를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한미 양국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남북협력기금의 증액을 둘러싸고 한국에서 논쟁이 일고 있습니다. 이런 소식을 중심으로 김영권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문 대통령이 뉴욕에서 세계 시민상을 받았군요.
네. 미국의 민간단체인 대서양위원회가 시상하는 2017 세계 시민상을 받았습니다.
네.
주스틴 트뤼도 캐나다 총리, 또 중국 출신의 유명 피아노 연주자죠. 랑랑 씨도 함께 받았는데요. 이 단체는 문 대통령이 인권 변호사로서 민주주의와 인권 신장을 위해 노력해왔고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해 이 상을 수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계 시민상이 어떤 상입니까?
말 그대로 세계 시민의식을 구현하고 또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인사들에게 주는 상입니다. 이 단체는 지난 2010년부터 이 상을 수여하고 있는데요. 미국의 헨리 키신저, 또 존 케리 전 국무장관,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등이 상을 받았습니다.
네, 문 대통령이 어떤 소감을 밝혔을까요?
촛불 혁명으로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 희망을 만든 한국 국민에게 이 상을 바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먼저 이 상을 지난 겨울 내내 중광장에서 촛불을 들었던 대한민국 국민들께 바치고 싶습니다. 나는 촛불 혁명으로 태어난 대통령입니다. 대한민국의 촛불 시민들이야말로 노벨 평화상을 받아도 될 충분한 자격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문 대통령은 촛불 혁명이 민주공화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는 명제를 전 세계에 보여줬고 대통령도 국민의 한 사람이란 사실을 말해줬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상은 세계 평화를 위해 한반도 평화를 먼저 만들라는 격려와 응원으로 알고 그렇게 꼭 이루겠다고도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19일에 유엔 총회 연설을 했는데 문 대통령은 언제 연설을 하죠?
내일 할 예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 대통령으로는 매우 이례적으로 북한에 관해 수분이나 언급하며 강하게 압박했기 때문에 문 대통령이 어떤 얘기를 할지 주목됩니다.
문 대통령이 곧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죠?
네. 청와대는 오늘 문 대통령이 내일 21일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다고 발표했습니다. 두 정상은 북한 정권의 태도를 바꾸기 위한 최대의 압박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방안들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자회담 이후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3국 정상회담도 합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세계 경제 수도로 불리는 뉴욕에서 경제 설명회를 열 예정입니다. 북핵 위협으로 인한 한반도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인데요. 다섯 달 앞으로 다가온 2018 평창 동계올림픽 홍보 행사도 아울러 열 예정입니다.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 총회 연설에서 미국과 동맹을 방어해야 한다면 북한을 완전히 파괴하는 것 외에 다른 선택이 없을 것이라 이렇게 경고를 했는데
네.
한국 정부의 반응이 어떤가요?
기존의 최대의 압박 기조를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최대의 제재와 압박을 통해 비핵화만이 북한의 미래를 위해 유일한 길이란 점을 북한 정권에 깨닫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재확인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트럼프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긴 시간을 북한 문제 하래 입장을 표명한 건 미국 정부가 북한 문제를 얼마나 심각하게 보고 있는지를 잘 보여줬다고 말했습니다. 또 앞으로도 한미 양국이 이에 대해 긴밀한 공조와 협의를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강도가 너무 센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었는데요. 이에 대한 반응은 어떻습니까?
한국 정부 핵심 당국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늘 강해왔기 때문에 그 자체를 과도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는 미국이 얼마나 북한 문제를 심각하게 보는지를 보여준다면서 대북 제재와 압박 이행의 중요성에 경각심을 일깨우려 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국연합뉴스는 다른 관리를 인용해서 트럼프 행정부가 유엔 총회를 대북 압박 총력전의 무대로 삼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 선봉에 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이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 문제를 현재 최대 안보 현안으로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특히 역대 미 정부와는 다르게 트럼프 대통령과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직접 이 북한 문제를 지휘하고 있는 것도 이런 분위기를 잘 반영하고 있는데요.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과 펜스 부통령이 외국 정상을 만나거나 전화통화를 할 때마다 대북 제재와 압박에 동참할 것을 직접 요청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실제로 백악관이 배포하는 정상회담이나 통화 관련 보도 자료를 보면 북핵 문제를 협의했다는 내용이 거의 빠짐없이 담겨 있습니다.
어제 즉 19일은 미한일 육군참모총장이 서울에서 만났는데요. 오늘은 3국 국방당국이 화상회의를 열었다고요?
예. 앤드류 윈터니츠 미 국방부 관리, 또 박철균 국방부 국제정책차장, 일본의 야마토 타로 방위성 방위정책과장이 오늘 화상회의를 했습니다. 세 나라 대표는 북한이 지난 15일에 일본 상공으로 발사한 중거리 탄도미사일 문제를 협의하면서 효과적인 억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한국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미국은 거듭 두 동맹의 북한 정권의 위협에 대한 철통 같은 안보 공약을 재확인했습니다.
짐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이 최근 서울을 중대 위험에 빠뜨리지 않는 대북 군사 대응 방안이 있다고 말해서 관심을 끌었는데요.
예.
이 송영무 한국 국방장관이 오늘 첫 반응을 보였다고요.
네, 송 장관은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그런 내용을 보도를 통해 처음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최근에 양국 국방장관 회담에서도 그에 관한 얘기는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존의 외교적 경제적 기반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그런 발언에 대해서는 군사 옵션이라는 것이 꼭 실행한다 안 한다를 떠나서 외교적 경제적 뒷받침이 된다 하는 것은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에 대해 의원들은 모든 군사적 채널을 통해 매티스 장관 발언의 실체를 꼭 파악해 협의하길 바란다고 지적했습니다.
자, 서울은 오늘 김영관 기자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 알아볼까요?
한국의 일부 언론이 미국과 한국이 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보유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보도를 했는데요. 청와대가 이를 부인했습니다. 일부 언론은 내일 열리는 미한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이에 대해 논의한 뒤 적절한 시점에 이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는데요. 하지만 이 역시 사실이 아니다라고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양국 간에 어떤 형태의 합의도 이루어진 바 없다는 건데요. 다른 관계자도 미한 정상회담에서 핵추진 잠수함 사안을 의제로 다룰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왜 핵추진 잠수함 얘기가 나오는 겁니까?
북한이 전략적으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대응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한국에서 높아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한국은 현재 디젤 추진 잠수함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바닷속에서 오랫동안 잠행하면서 북한 잠수함의 움직임을 탐지하기 위해서는 하지만 핵 추진 잠수함도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네, 문재인 정부의 입장은 어떤가요?
핵 추진 잠수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혀왔습니다.
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직접 실행 의지를 강하게 밝혔고요. 이낙연 국무총리도 핵추진 잠수함 도입 문제를 검토할 때가 됐다고 말했었습니다. 따라서 다음 달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안보협의회에서 이 사안이 다뤄질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미국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미국 정부는 핵과 다른 나라의 국방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언급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미국의 전문가들은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이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을 저희 VOA에 밝혀왔었습니다. 한반도 주변 해역이 넓지 않기 때문에 몇 주간의 잠행이 가능하고 또 소음도 핵 추진 잠수함보다 디젤 추진 잠수함이 더 적기 때문에 이에 더 적합하다는 얘기입니다. 게다가 디젤 추진 잠수함은 가격이 수억 달러에 불과하지만 핵 추진 잠수함은 이보다 몇 배나 더 많은 16에서 30억 달러에 달해서 가격과 유지비가 많이 든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에서 남북협력기금 증액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고요.
네, 통일부가 남북협력기금 가운데 인도적 지원 항목을 당초 요구한 액수보다 1천억 원, 미화로 8,800만 달러를 추가로 증액해 예산안을 편성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북한이 탄도미사일 위협을 높이는 상황인데 대북 인도적 기금 800만 달러 지원을 추진하고 또 이렇게 많은 액수를 편성한 건 대북 퍼주기다. 또 한국의 안보를 더 불안하게 하는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남북협력기금의 인도적 예산이 총 얼마나 편성이 됐습니까?
통일부는 애초에 3,360억 원, 미화로 3억 달러를 기획재정부에 요구했는데 오히려 1,126억 원, 거의 미화로 1억 달러가 증액된 4,486억 원, 미화로 3억 9,880만 달러가 정부 예산안에 최종 편성됐다는 게 야당 측 설명입니다.
통일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구체적인 경위를 설명하지 않은 채 한반도 신경제 지도 구상과 관련해서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남북협력기금은 아시다시피 그 남북협력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거고요. 그것은 기본적으로 남북 간의 합의라든지 이런 그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이런 그 제재 압박 상황이 대화 국면으로 전환이 되고 남북 간의 합의를 통해서 그런 그 기반이 다져질 때 집행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하지만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이런 지원이 북한의 추가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을 하는데 재원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면서 이를 축소하고 국방력 증강에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은 오늘 김영권 기자였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 듣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보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는 세계 뉴스에 이어서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에서는 먼저 북한 날씨 알아본 다음에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 타박타박 미국 여행을 보내드립니다.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 계속 애청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VOA 방송입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소식이나 다양한 의견이 있으시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 주실 미국 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 번호 1번을 누르신 후 지역 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 001-800-500-12345번입니다.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도 연락 주십시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